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196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 자진 월북했다 풀려난 찰스 젠킨스 씨가 11일 일본에서 77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젠킨스 씨는 부인 소가 히토미 씨의 고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심정지로 인해 숨졌다고 일본 NHK 등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소가 히토미 씨는 1978년 북한에 끌려간 일본인 납치 피해자 중 한 명이며 젠킨스 씨와 북한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후 소가 씨는 2002년 북한 정권이 일본의 납치 사실을 시인하며 풀려났고 젠킨스 씨는 2년 후인 2004년 일본에 정착했습니다.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인 젠킨스 씨는 1965년 1월 주한미군으로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던 중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11일 발생한 폭탄 테러 용의자에게 테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12일 방글라데시 출신인 용의자 아카이에드 울라에게 테러 가담 혐의와 테러 위협,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라는 수사 당국의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무슬림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이번 테러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라는 또 미국의 IS 거점 폭격에 분노를 느껴 자살 폭탄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민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테러 용의자가 가족이 연쇄적으로 입국하는 이민 시스템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며 이런 시스템은 국가 안보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연쇄적인 가족 이민 시스템을 폐지하고 학력과 능력 위주로 이민을 허용하는 이민법 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시 수사당국은 울라의 부인을 신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인류가 패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정 체결 2주년을 기념해 파리에서 열린 하나의 지구 정상회의 연설에서 전 세계 50여 개국 대표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류가 해당 문제를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등 언론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미국으로 인해 약해진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2018년도 국방수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고위 군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에 서명하며 의회의 예산 배정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미 상하원이 합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 법안은 약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예산 집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책정된 국방 예산은 지난 2011년 미 의회가 규정한 예산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폐지하는 작업을 먼저 거쳐야 발효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번 국방 예산에 북한 위협 등에 맞선 긴급 미사일 파괴와 방어 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40억 달러를 요청했었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선수들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알렉산더 주코프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러시아 선수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결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행정, 기술, 재정적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OC는 국가적인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 평창올림픽 참가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의 표류 중 발견된 한반도 선박이 최근 3년 동안 176건에 달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12일 열린 각의에서 결정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기간 동안 생존자 5명을 발견해 표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류 선박들은 대부분 북한 어선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지난달 발견된 북한 선적 어선의 표류 건수가 2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백성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4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던 탈북 여성이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타격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 확전 우려로 인해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1.5에서 4m,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4년 연속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했습니다.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이현철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보리가 지난 2014년 이후 4년 연속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일반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Their menacing march towards nuclear weapons begins with th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of ordinary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내에서는 노예 노동을 사용하는 등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주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의 엄격한 성분제도, 정치범 수용소와 연좌제, 외국 언론 매체 금지, 외국인 납치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구체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에게도 자유에 이르는 길은 위험하고 때로는 치명적이라며 특히 탈북자의 대다수인 여성들이 붙잡혀 강제 송환될 경우 가장 큰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to certain torture, hard labor and other abuses, the regime subjects returned pregnant women
고문과 강제노동 등 다른 인권 유린 이외에도 임신한 여성들은 강제 낙태를 당하고 출산한 아기는 살해된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발언 도중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강제 북송 피해 탈북자 지연아 조유리 씨와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뿐 아니라 모든 탈북자들은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희망의 근원이라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 세계가 알게 될 때까지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국제사회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insist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other relevant member states immediately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북한 정부와 관련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와 유엔 사무총장 북한인권특별보고원의 권고사항들을 즉각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유엔 회원국들은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통행로나 임시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scapees have reported to us extremely widespread violations of rights in almost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가 극도로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북한의 감옥과 노동 교화소에서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특히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이동의 자유가 거대 탈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탈북 여성들의 경우 인신매매 등에 취약하고 강제 북송될 경우 박해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도 박탈되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시옥으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이 주민들의 필요를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recent findings of the United Nations, Well over half of the people in the DPRK suffer from major...
유엔이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가 불안정하고 4분의 1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민들의 긴급한 필요에 부응하는 대신 2016년 1월 이후 3차례 핵실험과 40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쇼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포트 대사는 북한의 인권유린은 국제법 질서 체제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 씨 사망 사건과 외국인 납치를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유린이 북한 내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스웨덴,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 해외노동자 착취, 강제북송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의 조태열 대사는 정권 안보에 사로잡힌 북한 정권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year yet again, North Korea conducted another nuclear test and 15 ballistic missile launches.
북한이 올해 실시한 핵실험과 15번의 미사일 발사를 위해 막대한 돈을 사용했으며 결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썼어야 할 이 돈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낭비했다는 겁니다. 조 대사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라며 인권 악화의 배후에 있는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 대사는 이산가족 문제도 거론하면서 지체 없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면서 논의 자체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헤일리 미 대사는 평화 안보와 인권에 구분이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자국민을 돌보지 않는 국가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절차 투표 결과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0개국이 찬성했습니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이 없으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채택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볼리비아 3개국은 반대했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기권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신한 몸으로 중국에서 강제북송돼 반복적으로 폭행과 고문을 당했던 탈북 여성이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북한 인권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지연아 씨.
임신 3개월 만에 저는 다시 세 번째 북송되었고 해당 보안소에서 마취도 없이 강제로 수술당하여 낙태당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아기는 세상 밖을 보지 못한 채 미안하다고 말할 시간도 없이 떠나갔습니다.
11일 유엔의 북한 인권 행사에 참석한 지 씨는 간혹 흐느끼면서도 북한에서 목격한 처참한 인권 유린 실태를 담담히 증언했습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돼 강제로 결혼을 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며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송되는 탈북 여성들. 지 씨는 국경을 넘어 끊없이 이어졌던 고통을 회고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온 뒤에도 집결소와 안전부 구치소 등에 수용되면서 폭행과 강제 낙태를 당하는 많은 북한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청진 집결소에서는 임산부들에게 하루 종일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북한에서는 혼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임신되어 온 임산부들을 일을 시켜 강제 낙태하게 합니다.
저녁마다 임신부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음을 맞는 아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구치소 수감자들에겐 제대로 된 음식조차 제공되지 않아 굶거나 설사병으로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부족한 식량 식사로 날 메뚜기를 잡아먹고 배추를 주워 먹고 개구리와 쥐를 껍질 벗겨 먹기도 했습니다.
열악한 식량 사정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비닐에 쌓여져 동산에 묻히지만 굶주린 개들의 먹이가 됐다는 끔찍한 기억도 털어놨습니다. 지 씨는 북한을 하나의 무서운 감옥으로 표현했습니다. 김 씨 정권이 대량 학살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전 세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도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n virtually every one of the categories of human rights abuses found by the COI, women predominated as victims.
커비 위원장은 인권유린의 모든 범죄에서 여성들이 희생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발표된 COI 보고서도 그 점을 인식했다며 처형과 구금, 고문에 시달리는 여성 인권 실태를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13살 때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의 예를 들면서 북한이 인류의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 for the permanent members and the other elected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please take the effort next year and the years.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이사국들이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회의를 내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연례적으로 개최해 달라는 겁니다. 앞서 안보리는 이날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진 이날 인권 행사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와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대표부가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탈북자 지연아 씨의 증언이 안보리가 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But when you hear her story, that's why we have to talk about it. We heard members today say that they were worried that this was cause additional warfare by North Korea.
헤일리 대사는 일부 나라들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북한과의 전쟁 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했지만 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미 북한 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 행위가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날 행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타격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확전 우려로 인해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엔 영변이라는 하나의 타격 목표가 있었지만 현재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터 슬로컴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현재 논의되는 대북 선제 공격 옵션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차관을 지낸 슬로컴은 VOA의 현재 선제 공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미국이 모든 공격 목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first is, do we really know where all the relevant targets are? In 1994,
1차 핵위기가 불거진 1994년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영변이라는 하나의 뚜렷한 타격 대상이 존재했다는 설명입니다. 슬로컴 전 차관은 또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목표 시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도 차이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당시 선제 공격에 따른 군사적 충돌 확대에 대한 우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were worried about that even in 1994. No, we were pretty confident we'd get the target. The problem was
영변 핵시설이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제거할 확신이 충분히 있었지만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을 이행할 능력이 있었던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또 현재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북부 지역에 대규모 공격을 가할 역량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lready have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It is their capacity to use rockets and artillery.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예상되는 사상자 규모는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슬로컴 전 차관은 북한이 보복 공격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선제 공격은 필요할 경우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새로운 차원이 됐다는 점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환경으로 들었습니다.
It's a whole different scale of their nuclear capability, assuming they eventually will get one. So that
그러면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는 것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미국 조지 워싱턴 대 부설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8일 공개한 기밀 해제된 문건에는 1994년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인명피해를 우려해 선제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담겼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3개월간 주한미군 5만 2천 명, 한국군 49만 명이 숨지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해 대북 공격 계획을 멈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대북 원유 공급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매년 5억 달러치 원유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약 4년 전까지 공개했던 대북 원유 공급량을 다시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의 미국 대사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논의하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원유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Through sanctions, we have cut off 90% of North Korean trade and 30% of its oil. But the crude oil remains. The major supplier of that oil is China. In 2003, China
제재를 통해 북한 무역의 90%와 유류의 30%를 끊었지만 원유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원유의 주요 공급처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2003년 중국이 북한으로의 원유 공급을 끊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왔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단둥에서 평안북도의 봉화화학공장으로 연결된 30km의 송유관을 따라 매년 50만 톤의 원유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BOA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2013년 한 해 5억 9,813만 달러어치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또 2012년과 2011년 각각 5억 7천만 달러와 5억 1천만 달러를 원유 공급액으로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2002년 당시 매년 1억 달러어치가 안 되는 원유를 북한으로 보냈지만 2003년 1억 2천만 달러, 2004년 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이후 점차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003년 2월과 5월 원유 공급량이 0으로 나타났고 2004년에도 7월부터 11월 사이 원유 공급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무역 자료에 실제 북한에 공급한 금액을 기록했지만 북한이 이 금액을 지불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일성 시절 맺은 조약을 근거로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무상으로 원조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13년 12월을 끝으로 매월 공개하던 대북 원유 공급량을 자체 무역 자료에 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원유가 북한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안보리가 원유 제한이라는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를 감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으로 매년 약 400만 배럴의 원유가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 2375호를 채택하면서 정제율을 매년 20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또 각 유엔 회원국들이 정제율을 북한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한 양과 금액을 매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원유의 경우 채택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의 원유 유입량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정제유에 부과됐던 각국의 보고 의무도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 국가정보국과 중앙정보국 등에서 근무했던 북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다시 대북 원유 공급량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problematic because I don't really understand why the Chinese stopped reporting the crude oil exports. So this messes up all of China's customs data.
중국이 2013년 갑자기 원유 공급량 보고를 왜 중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 원유 공급량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중국 무역 자료가 흐트러지게 됐고 중국의 전 세계 원유 수출 자료에서도 북한 부분만 빠지면서 자료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북한의 원유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걸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누락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브라운 교수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문제를 문제 삼는 동시에 왜 대북 원유 공급량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지를 중국에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3년 반 전 폴란드 한 조선소에서 숨진 북한인 노동자의 유족 앞으로 보상금이 전달됐지만 실제 수령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폴란드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대신 받아간 사람이 있었지만 전달 약속을 이행했는지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란드 노동부는 2014년 자국 내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사고로 숨진 북한인 용접공에 임금과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노동부 산하 고용근로감독기구는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숨진 북한인 노동자를 고용한 크리스트 조선소가 월급과 보상금을 어떤 이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돈을 대신 수령한 사람이 유가족에게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지만 조사 결과 유가족이 월급과 보상금을 전달받은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고용근로감독기구는 회사가 숨진 노동자에 지급한 정확한 액수나 대신 수령한 사람의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북한인 노동자는 2014년 폴란드에 위치한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은 당시 작업 환경 등을 조사한 약 200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보고서에는 크리스트 조선소가 해당 북한인이 숨진 2014년 8월치 월급과 보상금을 한 사람에게 전달한 영수증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영수증에는 돈을 전달받은 사람의 이름은 삭제 처리돼 있지만 북한 인력 송출 회사인 능라도 무역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크리스트는 2013년 당시 능라도 무역회사를 통해 북한인 노동자 45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선박 10척을 건조하는 작업에 참여했으며 이 중 한 척은 덴마크 군함 라우게 코크호 제작에 투입된 사실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능라도 무역회사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온 단체 16곳에 대한 독자 제재 명단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아시아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유럽연합 내 북한 강제노동 폴란드 사례 보고서에는 해당 북한 노동자의 사망 경위 등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한 북한인 용접공의 이름은 전경수이며 배 안에 탱크에서 파이프라인을 잇는 용접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전 씨는 95도 이상의 전신 화상을 입은 뒤였고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앞서 덴마크 DR 방송은 북한 노동자와 함께 근무한 폴란드 조선소 직원들을 인용해 북한인들은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북한인들이 작고 말랐기 때문에 폴란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비좁은 공간에서 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에 11년째 살면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를 수집해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미 북부 위스콘신주 출신의 댄 빌르벨트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강제 수용소의 실상을 알게 된 뒤에 충격과 도덕적 책임을 느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한 일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김영관 특파원이 빌르벨트 씨를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중심지인 경복궁 앞은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 고층 빌딩들이 즐비합니다. 대부분 중앙난방장치가 설치돼 있어 한겨울에도 셔츠만 입고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빌딩들입니다. 하지만 경복궁 바로 건너편에 있는 한 작고 오래된 건물 사무실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간이 전기난로들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두툼한 점퍼를 입고 일하는 직원들 모습만 보면 마치 북한 기록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난방이 거의 안 되는 평양의 건물 안에 들어온 느낌마저 듭니다. 이곳은 북한 내 반인도 범죄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기록하는 민간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입니다.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한 이 단체 이영환 대표는 공개 처형 등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인권범죄 정보와 장소들을 알아내 이를 디지털 지도로 시각화하는 게 핵심 활동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현재 북한의 이제 인권 유린으로 사망, 실종되신 분들이 매장된 곳들을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남한에서 위성 지도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단체 사무실에서 다시 놀라는 건 직원 가운데 절반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온 외국인들이란 겁니다.
Yeah, that's right.
Basically, we need to
미국 북부 위스콘신 주에서 온 댄 빌러펠드 기술팀장도 이 가운데 한 명입니다.
My name is Dan Bielefeld. I'm originally from the U.S., but I've lived here in South Korea for about 11 years now.
한국에서 11년째 사는 빌러펠드 팀장은 이 단체 출범과 함께 2년 반째 북한의 반인도 범죄 장소를 디지털 지도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서 목격한 공개 처형 장소와 매장지를 구글 위성사진에서 찾아내 이를 매핑, 지도화하는 겁니다. 왜 이런 작업이 중요한지를 묻자 빌러펠드 팀장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Why is that important? Very good question. It's important for many different reasons.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 정권이 교체되거나 수뇌부가 바뀌는 상황 혹은 체제 환경이 변화돼 북한 사회가 개방되면 지난 60년 이상 김 씨 정권이 자행한 인권 범죄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이란 겁니다. 특히 재판이 열리면 증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증거를 찾는 데 중요하고 또 피해자 가족이 실종된 사랑하는 가족의 소재를 찾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빌러펠드 팀장의 설명입니다. 동독 등 옛 동유럽 공산국가 혹은 캄보디아나 루안다 등 반인도 범죄가 발생한 곳에서는 체제 환경이 바뀐 뒤 거의 예외 없이 국내 혹은 국제 법정이 세워져 책임자들을 처벌해 왔습니다. 이용환 대표는 빌러펠드 씨가 요즘 잘 나가는 정보기술 전문가이자 넓은 인적 관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일했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많은 임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안전하게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자료들이 북한 당국에 의 북한 당국이 뭐 뺏어가거나 아니면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 인터넷 보안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보안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한국에서 특히 인권단체들에서 이런 그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런 전문가들은 함께 일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보수를 사실 줘야지 되고 월급을 상당히 많이 줘야지 되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성이 있고 어려운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어떤 그 근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중요한 일에 찾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함께 찾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하는 조사 일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들인데 그 일이 댄 빌러펠드 씨가 없었더라면은 불가능할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빌러펠드 팀장은 한국 음식과 문화, 한국인들이 궁금해 십수년 전에 휴가를 내서 한국을 처음 찾았습니다. 당시 한국 문화에 매료돼 한국을 더 공부하면서 한반도의 필연적인 존재인 북한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like when they're talking about the six-party talks, I have to admit, they're talking about talking. It's
처음엔 육자회담 등 북핵 협상에 잠시 관심을 가졌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 공전의 피로감을 느끼다가 북한에서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빌러펠드 팀장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기사를 보면서 미국의 학교에서 배웠던 홀로코스트, 즉 옛 나치 독일 정권의 유대인 대학살과 그들이 운영한 강제 수용소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we all learned about the Holocaust in Europe you know and now it was decades ago obviously it was many years ago.
Never again. 결코 다시는 이 지구상에서 이런 반인도적 범죄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홀로코스트의 교훈이 과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빌러펠드 팀장은 북한은 다 나쁘고 외부 세계는 다 좋다는 흑백 논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서 하지만 그런 강제 수용소가 60년 이상 지구상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건 도덕적으로 스스로에게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자유의 소중함 또 다양성의 가치를 탄압하는 북한의 실상이 자신에겐 불편한 존재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빌러펠드 팀장은 이후 여러 북한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도왔고 지난 2015년부터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서 디지털 지도뿐 아니라 기록 보안, 웹사이트 구축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빌리펠드 팀장과 함께 일하는 북한 출신의 오세혁 선임연구원은 가뜩이나 꼼꼼한 그의 잔소리가 요즘 더 심해졌다고 불평하면서도 그의 노력에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좀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이메일 확인할 때 혹시나 보안 때문에 열어보지 말아야 될 파일이 있다거나 또 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웹사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들어가 봤는지 막 확인하고 네. 예, 그거 막 있으면은 막 저한테 잔소리 심하게 하죠.
필리펠드 씨가 여러 새로운 장비들과 기술, 소프트웨어를 발견해 이를 무료나 저렴하게 제공받도록 노력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해 북한 당국의 해킹이 잦아지면서 필리펠드 팀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일한 지 한 달째인 최유림 씨는 잠시 화장실에 갈 때도 필리펠드 팀장의 보안 원칙을 모두가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 비밀번호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 매우 소중히 몸에 지니고 있고 또 저희 잠깐 화장실을 갈 때에도 비밀번호를 꼭 잠그고 그런 사소한 것부터 지키는 게 매우 힘들지만 또 대니 그만큼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만 따라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인 영국인 세라손 연구팀장은 빌리펠드 팀장이 최고의 기술 책임자일 뿐 아니라 강한 열정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동료들에게도 좋은 격려가 된다고 말합니다.
And he also has a really strong passion for this work as well. He's very committed and I think that's it's encouraging to work with someone like that.
빌리펠드 팀장과 동료들은 모두 북한의 미래 전환기 시대에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정의가 세워지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빌리펠드 팀장은 특히 기자에게 왜 우린 자동차나 KTX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이나 대전을 마음껏 가는 것처럼 북한에 가지 못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더 많은 자유가 생겨 북한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love to see, you know, more freedom in North Korea and, you know, so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can determine
필리펠드 팀장은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를 우상 숭배하는 데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권의 협박 없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KTX 고속기차를 타고 평양에 가서 북한 주민들과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20대 탈북자 청년 조셉 김 씨의 마지막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뉴욕이란 도시가 조셉 씨한테 어떤가요? 본인이 어떤 도시가 맞으세요? 참 시끄럽잖아요, 뉴욕.
아 그래도 뉴욕이 좋아요 저는. 아 젊었을 때는 살기 좋은 도시고요. 일단 장점 중에 하나가 뉴욕에서는요 세계를 직접 가지 않고서도 이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노력만 한다면 정말.
몇 개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셨나요?
세 번 적은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의 중심에 서 있는 20대 탈북자 청년. 누나를 찾아 나섰던 가족을 잃어버린 사춘기 소년에게 미국이란 나란 다양하고 흥미로운 인연을 맺게 해준 역시 기회의 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인 양부모,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는 친구들.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를 알아가고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갈 환경을 마련해준 나라입니다. 내년이면 대학 졸업을 앞두고 더 깊은 학문에 대한 포부도 갖고 있는 조셉 김. 그러나 미국에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이만큼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조셉 씨의 마음 깊은 곳엔 아직 그 어릴 적 고향을 떠나왔던 어린 광진이가 있습니다. 조셉 씨의 본명은 광진. 조셉 씨는 종종 어린 광진의 기억 속에 있는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새벽에는 제가 꿈꾸고 났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네,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을 꾸는 이유가 그 불확신 때문에 어머니는 살아계시는지 뭐 누구나도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먼 길을 떠나 찾고 싶었던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죄책감이란 아픔을 준 사람.
꽃제비 생활할 때 저기 다른 친구들 통해서 엄마가 저기 잡혀가는 걸 봤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끌려가신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멈췄어요. 멈춘 이유가 손에 쥔 게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게 그 뛰다가 발걸음을 멈췄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를 제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네.
지금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됐지만 당시 사랑하는 누나를 중국에서 팔려가게 만든 엄마에 대한 원망이 큰 상처였던 조셉. 잡혀간 엄마를 찾지 않았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던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조셉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었어요. 늦여름. 제가 2006년도에 겨울에 탈출했으니까요. 2005년도. 그러면 제가 한국 나이로는 16살인가요? 가끔 꿔요. 예를 들면 어머님이 뭐 굶어서 돌아가는 꿈이라든지 뭐 허리파까지 오는 눈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져서 배고파서 쓰러지는 그런 꿈이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조셉 씨는 더 힘든 어머니의 모습을 꿈에서 봅니다. 차마 말로 꺼내기 어려운 그런 어머니의 모습. 그러나 조셉 씨는 차마 그런 꿈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꿈도 안 꾼다면 제가 너무 잔인한 인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라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가족에 대한 깊은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사는 탈북자 청년 조셉. 아직은 해야 할 공부도 일도 많지만 언젠가 자신만의 가족을 이룬다면 이런 남편이고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기 아들이 생긴다면 축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릴 적에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빠한테 욕먹은 적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에 대한 호된 꾸중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조셉은 하지만 자신은 아들이 왜 그랬는지까지 헤아리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조셉 씨가 원하는 가족에 대한 밑그림은 그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됩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많은 기회를 누리고 사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일단 배고픈 고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가정도 학문과 경험을 더 쌓고 난 후에 일어날 일들. 조셉 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문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고 싶어 합니다. 향후 3, 4년이면 대학원에 들어가고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나면 미국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먼 미래엔 후학 양성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철학, 특히야 저기야 도덕과 윤리 그런 쪽으로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있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인권활동가로 일을 하다가 교수가 되겠다. 교육자가 되겠다.
60대, 70대에는 학교에 가서 제가 살아온 것을 또 배운 것도 나눌 수 있는 그전에는
탈북자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려운 길이다.
어떻게 어려워요, 형? 어떻게 어려워요, 오빠?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부딪혀봐라. 그러니까 막 갑자기 충동적으로 공부하겠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가장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여기서는 질문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딱 똑똑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강박감이 없어야만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질문을 딱 던져놓고 클래스에서 이거 바보 같은지 질문을 왜 했지?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한테 다시 얘기해서 괜찮다. 내일 와서 또 하자.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질이 나은 질문이라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질문이라면 그렇습니다. 조셉 씨에게 물음표는 더 나은 자신과 세상을 위한 역할을 찾아가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셉 씨의 여정은 세상과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조셉 씨의 다음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0대 탈북자 대학생 조셉 김 씨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갈렙 조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남포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4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수풍은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6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영하 11도에 머물겠습니다. 희천은 아침 기온 영하 20도, 낮 기온은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2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2도.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낮 기온은 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4도, 낮 기온 영하 9도가 되겠습니다. 옹기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하 15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1.5에서 4m, 서해는 0.5에서 2m가 되겠습니다. 12월 13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2018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고위 군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에 서명하며 의회의 예산 배정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미 상하원이 합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 수권 법안은 약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예산 집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책정된 국방 예산은 지난 2011년 미 의회가 규정한 예산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폐지하는 작업을 먼저 거쳐야 발효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번 국방 예산에 북한 위협 등에 맞선 긴급 미사일 파괴와 방어 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40억 달러를 요청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상하원 협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보다 많은 59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표류 중 발견된 한반도 선박이 최근 3년 동안 176건에 달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12일 열린 각의에서 결정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기간 동안 생존자 5명을 발견해 표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류 선박들은 대부분 북한 어선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지난달 발견된 북한 선적 어선의 표류 건수가 2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아오모리현 후카우라마치 해안에서는 오늘도 북한인들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이 부근은 최근 북한에서 표류해온 선박들이 잇따라 발견된 곳입니다.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선수들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알렉산더 주코프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러시아 선수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행정과 기술, 재정적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196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 자진 월북했다 풀려난 찰스 젠킨스 씨가 11일 일본에서 77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젠킨스 씨는 부인 소가 히토미 씨의 고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심정지로 인해 숨졌다고 일본 NHK 등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소가 히토미 씨는 1978년 북한에 끌려간 일본인 납치 피해자 중 한 명이며 젠킨스 씨와 북한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후 소가 씨는 2002년 북한 정권이 일본의 납치 사실을 시인하며 풀려났고 젠킨스 씨는 2년 후인 2004년 풀려나 일본에 정착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11일 발생한 폭탄 테러 용의자에게 테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12일 방글라데시 출신인 용의자 아카에드 울라에게 테러 가담 혐의와 테러 위협,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라는 수사당국의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무슬림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이번 테러를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울라는 또 미국의 IS 거점 폭격에 분노를 느껴 자살 폭탄 테러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민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테러 용의자가 가족이 연쇄적으로 입국하는 이민 시스템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며 이런 시스템은 국가안보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쇄적인 가족 이민 시스템을 폐지하고 학력과 능력 위주로 이민을 허용하는 이민법 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인류가 패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정 체결 2주년을 기념해 파리에서 열린 하나의 지구 정상회의 연설에서 전 세계 50여 개국 대표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류가 해당 문제를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등 언론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미국으로 인해 약해진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